제47장 판정의 신뢰 43번째 형제의 간증. 나의 아버지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17세 때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으며 그때 주님의 권위를 보고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4년 전에 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 등 매우 심각했지만 기도를 통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1933년 상해에서 네 형제님이 인도하는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였으며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듣고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라는 책을 읽고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헌신하게 했지만 아내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중에는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작년에 주님은 두 가지 일을 통하여 모든 돈을 잃게 하셔서 나를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또 비를 내리게 하셔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만일 이번의 화재로 내가 불에 타 죽었다면 당신에게 죽을 수 있는 또 다른 남편이 있겠습니까?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온 가정을 다 내맡겨야 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후에 복지에 와서 모든 것을 내맡겼습니다. 네 형제님의 논평. 형제는 상당히 바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에서 주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외적인 은혜만을 구하지 말고 내적인 은혜를 얻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외적으로 주신 은혜는 우리의 내적인 배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은혜가 있다면 물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다루심을 받지 못하며 여전히 전과 같이 강팍할 것입니다. 주님은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외적인 축복이 없더라도 우리는 내적인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때로 주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오히려 속에서부터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처럼 극단적이어서는 안 되며 균형 잡혀야 합니다. 만일 외적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외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나와 바버 자매가 응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뒷방에서 두 명의 자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자매의 기도 소리가 매우 컸는데 바버 자매가 나에게 그녀처럼 기도해도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대답하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나에게 너는 그녀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버 자매는 너는 그녀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강요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급할 때 하나님께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강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의 어떠함은 그의 외면과 내면의 균형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외적인 것이 많고 내적인 것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내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공과는 먼저 내적인 공과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늘 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내적인 공과를 배우지 못했다면 외적인 은혜가 있어도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적인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외적인 기적을 많이 받은 무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배역한 무리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는 외적인 은사와 지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외적으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내적인 은혜가 부족했고 내적인 배움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왕이 되었지만 우리 사도들은 오히려 미마리에 놓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적인 배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형제가 줄곧 내적인 인식을 유지해 왔음을 확신합니다. 한 가지 일이 임할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형제의 말하는 양에서 볼 때 과거의 것은 다 이전에 걸어온 길로 인한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그 영이 깨끗한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간증에서 앞부분은 영이 조금 약했다가 뒷부분을 말할 때는 영이 조금 강해졌습니다. 내가 말하건대 형제의 영에도 반드시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있지만 그의 영은 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파쇄된 영을 갖기를 배워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파쇄되고 온전치 않은 영을 뜻하는 통회하는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처받은 흔적이 있는 영이라는 말을 써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타격을 받으면 파쇄되고 불완전해지며 쉽게 무너지고 그의 영이 쉽게 흘러나옵니다. 사역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가 온전한 영을 소유한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타격을 받는다면 반드시 일어날 수 없으며 불완전하게 됩니다. 파쇄와 강함은 다른 것입니다. 파쇄는 냄새의 문제이고 강함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파쇄된 영은 바로 강함이 깨뜨려진 영입니다. 파쇄에는 반드시 영의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심하게 자녀를 징계한 후에 자녀의 태도는 곧 이전의 상황과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자녀들이 여전히 밥을 먹고 일을 하며 말을 듣고 말을 하지만 풍기는 맛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징계를 받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느슨하지 않게 되며 자신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타격을 입은 영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 수 있는데 이것은 가장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연히 쉽게 엎드러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타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형제의 간증을 들을 때 영이 흘러나온다고 느끼지만 그 상처는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형제가 더 많은 상처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깊어질 때 우리의 영은 쉽게 흘러나옵니다. 영이 흘러나오면 쉽게 사람을 만지며 사람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사람들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영이 파쇄되었다면 말을 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밀어낼 수 있게 됩니다. 형제의 영의 상처가 비록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깊지만 여전히 충분히 깊지 못합니다. 상처는 반드시 깊을수록 좋습니다. 상처가 많고 깊을수록 영은 쉽게 흘러나옵니다.